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소식 로안다 케갈리 교회를 신무하고 있는 고봉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실버 캠프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계시지요. 오늘 또 저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 참 많은 또 어려운 일들이나 또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2009년도 12월에 아프리카 루안다로 이렇게 선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2년 가깝게 이 루안다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참 많이 만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진짜 마음에서 아 이거는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어렵고 또 절망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루안다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곤 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한 20대 초반 또 중반 이렇게 나이대가 이런데요.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루안다에 오면 제가 이렇게 권유하고 또 이렇게 시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서 자서전을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대부분 뭐 유명한 사람이나 이렇게 사회에 엄청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서전을 적곤 하는데 이 대학생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자기들이 자서전 또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야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 마음은 이렇게 흘러갔었어, 야 그때 참 내가 힘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지,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지? 아, 그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까? 이렇게 적어보면서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짧은 20년의 인생이지만 그 스토리를 돌아봤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은 이 대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 사회는 지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또 사회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경쟁들을 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성취,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길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정말 어떤 그런 물질적인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정말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눈앞에 바로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얻는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적은 성경인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잠언 성경 11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일에 잘 되고 안 되고를 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제가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일이 잘 되고 어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때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이 잠언이라는 성경에 나온 말씀 구절처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즉,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좋은 물건을 준다고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죠. 또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밖에 나아가 보면 수많은 집을 볼 수가 있고, 또 도로 위에는 자동차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집 안에 구석구석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보이는 세계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다 보이는 세계예요. 하지만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공기를 들을 수 있죠. 저희들 공기를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리도 있죠.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에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 몸 안의 장기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초음파라는 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음파를 통해서 아 지금 장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상처가 나서 출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처 부위나 또 질병 부위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손에 있는 어떤 병균이나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을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하는데요.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 눈앞에 하나님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참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살기 때문에 참 많은 오해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툼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또는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 저도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 이제 셋째가 딸,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어렸을 때, 저 아버지를 보면 너무 원망스럽고 또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진 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 왜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야? 왜 아버지는 다른 내 친구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또 가정에 또 우리 가족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왜 항상 우리를 내버려두고 밖으로만 다니시지? 왜 이렇게 도박을 하시지? 막 이런 원망과 이런 미움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참 오랫동안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아버지께서도 미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거나 하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제가 보는 아버지, 그냥 그 이미지만 제 마음 안에 간직하고 오랫동안 살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를 나와서 또 아버지가 떨어져서 살아보기도 하고 특히 제가 자식을 놓고 이제 그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나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정말 아버지 본인도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또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쉬워지고 간단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예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손바닥을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병균이나 아니면 미생물이나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손바닥을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여러 병균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 볼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사실 이 아프리카 루안다는 아주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루안다는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요.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1,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프리카, 이 루안다에 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픔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94년에 일어났던 인종학살입니다. 한국도 1950년에 일어난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부상을 당했고, 또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루안다에도요, 1994년에 일어난 그 인종학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아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과부가 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루안다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이분들도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생사를 할때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인적 사항을 남기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생년월일을 적을 때 1월 1일이라고 적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1월 1일생이 많지?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 자기의 부모 또 가족들을 다이 인종학살 때문에 잃게 되면서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 자기의 생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생일을 정해서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 겁니다.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루안다라는 나라에 파송, 이제 선교를 나오게 되면서 야, 내가 이분들을 잘 이끌어야겠다. 이분들에게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이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의 뜻과 큰 포부를 가지고 이 루안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하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저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일이 잘안 되어가니까 마음에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야, 참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야, 이런 어떤 그 말씀 해석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많이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이야기나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저에게 들고 찾아와서 교제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에서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들을 잘 이끌어주고 싶고 마음에 정말 큰 힘을 주고 싶은데 왜안 되지? 아, 뭐가 문제일까? 아, 내가 문제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 나보다 더 좋은 선교사님이 오면 이분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줄 텐데,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러면서 참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선교회의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케냐에 이렇게 오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케냐에 갔고, 그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너 한국에 들어와서 더 훈련 받아야 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루안다의 사람들을 망치는 거야. 이렇게 책망 듣고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저의 마음, 제 믿음 없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크게 이렇게 함박웃음을 지으시면서, 괜찮아. 너 루안다에 돌아가면 루안다 형제 자매들을 먼저 훈련해. 그래서 100명이 되면 큰 일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루안다에 돌아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럴 때 어떤 저의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부분에 또 정말 힘있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어떤 연약함이나 저의 부족함은 항상 이렇게 숨겨두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제 마음을 열어놓고, 저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또 교회와 또 종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이후 그때부터 많은 루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와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 수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넘는 그런 일이 되면서 목사님께서 100명이 되면 큰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무엇이 큰 일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성교사님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야, 빨리 예배당 부지를 구입해. 그래야지 교회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들의 형편을 보면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었고 또 번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100명이 되면 큰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적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루안다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 부지 구입하는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서, 아, 루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 부지 구입하는 일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루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길 바라고,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특히 이 일을 통해서 루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딱한 단어에 이렇게 꽂혔어요. 뭐였냐면, 한국에서도 돕겠습니다. 왜냐, 그때 이제 IT라는 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또 건물들이 다 무너지면서 절망에 빠졌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그 나라에 파송하면서 참 많은 사람, 복음의 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예, 그 부지를 구입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께서 루안다에도 땅을 사주시려나 보다.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너는 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지원만 바라느냐? 너왜 나를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고, 아, 그래. 내가 보기엔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도우실 텐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루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아, 내가 그냥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이 일을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또 작정을 하고 했는데,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500평 정도 되는 땅을 허락을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루안다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물질을 드리고, 참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직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500평 산 땅에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 일을 들고 또 박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아, 여기다 이 땅을 팔고 더큰 땅을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정말 이 땅을 산 것도 기적에 가깝고, 아, 이땅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이 땅을 팔고 더큰 땅을 사라고 하실까? 사실 그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목사님께서 이 땅을 팔고 큰 땅을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루안다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서 교회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땅 크기가 적어도 1,500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그 500평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했다면 교회 등록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땅을 팔고 이제 더큰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루안다의 경제도 다 얼어붙은 거예요. 땅값도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팔아야지 그 돈에 우리가 정말 또 마음을 모아서 더큰 땅을 살수 있는데, 어떡하지? 정말 그 코로나 전 시세보다도 정말 더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이 땅을 사기를 원했고, 또 그것조차도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까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과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진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좀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간 아파트 같은 그런, 빌라나, 아니면 한세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짓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건축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건축업자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요.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 나왔고, 정말 그 땅이 시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그 예배당 부지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야, 이게 가능해? 이게 지금 형제자매들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해? 이런 생각들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의 형편을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 부지를 구입한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 때는요, 우리가 보기에 가능한 것,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가능한 일들만 해요. 가능한 생각들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우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거든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왜요?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또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마음에는 느끼시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그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우면 이 죄에 대한 값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영원히 끝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이렇게 머무셨어요. 그 고대 이스라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한게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이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그런 식의 이제 장례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돌 안에다가 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이제 돌로 막았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여자 여성 세 분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누가 이 돌을 옮겨주지? 우리 스스로는 돌을 옮길 수 없는데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굴을 가면서 아, 누가 그 돌을 옮겨놓을까? 누가 그 돌을 옮겨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그 무덤에 딱 갔을 때 이미 돌이 다 옮겨진 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여자분들의 마음에는요, 돌이 있었습니다. 돌이 있었죠. 아,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이미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미 옮겨져 있는데 그 돌이 여자분들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아, 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면, 아,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너무 절망스러워. 우리는 이런 돌, 많은 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정말 담대하게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 나는 너무 연약해. 아, 나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들, 이런 돌들이 우리 마음에 정말 많이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은 이미 옮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돌은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는데 마음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아, 그 돌. 아, 돌이 막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당 부지 구입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여.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 보여. 저도 제 마음 안에 이큰 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많은 고난들, 많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남아있을 때가 많고 여러 돌처럼 남아있을 때가 많지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돌들은 이미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벌써 돌을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다 옮겨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사로는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살면, 아,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아. 내 마음 안에 여러 악한 생각이 있잖아. 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아, 나는 연약하잖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나 느낌으로 보면은 돌이 꽉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돌을 다 옮겨놓으신 거죠.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하 7장을 읽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때 아람 군대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 주위에 이렇게 뺑 돌아서 이 진을 다 형성을 했어요. 이렇게 진을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비축해 놓은 양식으로 이렇게 버티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6장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도 이제 삶아 먹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굶주림 때문에 정신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때문입니다. 아,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네 명의 문둥이가 나오죠. 이 네 명의 문둥이는 문둥이들은 이성 안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둥이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문둥병은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엔 그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 문둥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실 누가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을 챙기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지요. 자기 그 문제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둥이들이 아마 네 명의 문둥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네 명의 문둥이들이 성문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설령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 안은 벌써 기근 때문에 음식이 없어. 우리는 그곳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자.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왜 밖으로 나가지 못하냐면요. 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그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 같죠?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네 명의 문둥이가 어떤 정말 자기의 방법이 끝나고 야, 내가 성 안에 들어가도 음식을 구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 이 자기의 방법이 끝나고, 새로운 방법이죠.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어서 이 아람 진을 향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그 군인들이요. 엄청난 그 군대의 소리,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야, 사마리아 이 성의 이 왕이 다른 나라 군인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우리를 치러 온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몰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을 향해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겁니다. 아람진은 텅 비었어요. 분명히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요, 그 아람진에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정말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보였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네 명의 문둥이가 발걸음을 내딛고 정말 그 아람진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에 군인들이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그 돌이 다 옮겨져 있는 그 이야기와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뭐 우리는 신앙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따져보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람진에 아람 군인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멀리서 봤을 때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네 명의 문둥이가 아람진가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람진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명의 문둥이가 음식을 먹고 금과 은과 그 옷을 다 가지고 정말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네 명의 문둥이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 알려주죠. 아람진가에 없습니다. 군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미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근거 없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생각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야, 이거 이 문제 어려워. 아, 이거 이 문제, 이거 나 해결할 수 없어. 아, 이거는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루완다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들을 그냥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마치 이 사방에 둘러싸인 이 아람 군인들처럼 그렇게 걱정만 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도록, 이 새로운 세계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인종학살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거 절대 그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자기의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정말 그 자기의 원수를 향해 원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미움, 증오들이 다 가라앉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배당 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아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 가져가셨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습니다. 이미 그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다가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장치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람 군대에는 아람 그 진에는 아람 군대들이 너무 많아. 너 가면 죽을 거야. 아,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이미 돌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너 가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면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세계, 완벽한 의인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자,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17절 볼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면요. 자, 아람 왕은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끝내버려야겠다. 이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다 또 포위를 했어요. 포위했죠. 비슷하죠. 열왕기하 7장 이야기랑요. 포위를 했는데 이제 그 아람 군대들을 보는 엘리사의 종은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어떡합니까? 이 아람 군대에 병거가 와서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주인님 어떡하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돼. 아이고 나는 연약해.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 아이고 기억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만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는 이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의 종인 엘리사는 이 종이 보지 못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아람 군대 강해 보이고 정말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짓는 죄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그 형편,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 죄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이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이렇게 먹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두려움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 나는 자꾸 다 잊어버려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 우리가 닥친 어려운 어떤 문제라도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보는 것에만 영향을 받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을 통해서 보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힘있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이 실버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실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 실버들의 마음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